유튜브엔 3프로 TV가 있다면 팟캐스트 세상엔 웹 3프로가 있습니다.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까지 웹3 세상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웹 3프로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대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스타트업을 아직도 꿈꾸고 있는 스태시법 창업자 김영준이고요. 그리고
크립토의 토끼구를 열심히 파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끼구를 열심히 파고 계시는 제임스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 주에 좀 그 일이 많았는지 오늘 좀 그 얼굴이 피로가 좀 많이 쌓여 보이네요.
네, 일이 좀 많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딜 소싱하러 다니면서 뭐 바쁜가요? 뭐 내부적인 일로 뭐 바쁜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네, 뭐 검토하는 것도 있고.
아, 요즘 핫하다고 보면 될까요? 요즘 한국의 스타트업 씬이 많이 뜨거웠는데 더 뜨거워지나요?
네, 뭐 항상 뜨거워지고 있죠. 뭐 작년에 작년에 스타트업이 총 아마 펀드레이징한 금액이 이제 9조 원에 달할 정도로. 네, VC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계속 네,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JMC 씨도 그 9조 원 안에 본인의 어떤 역할도 한 몇 천억 된다고 생각하네요.
네, 9조 중에 한 글쎄요.
그래도 많이 그 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VC 규모 시장이 그래도 네. 정말 그 작년에 세계 스타트업 펀딩을 보면은 6천억 달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에 피네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네.
뭐 그래도 뭐 미국, 중국 대비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심사의 퀄리티나 뭐 투자 구조나 그 대표님들 창업팀의 퀄리티 이런 거는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 창업자분들이 그 실패하는 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다고 하긴 하더라고.
네.
네, 뭐 그런 게 좀 우리나라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해야 돼.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 창업자분들 모두 화이팅
네.
합시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부터 저희가 원래 뉴스 코너가 있고 그다음 메인 코너 이번 주 토픽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뉴스 코너 이름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제임스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이렇게 질문이 끝나는데. 그래서 코너 이름을 제임스의 시선으로 저희가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네,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의 시선. 네, 2월 7일자 테크크런치 기사입니다. 인도의 폴리곤이 최근 세콰이어 캐피털 인디아의 주도로 진행된 펀딩 라운드에서 5,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은 15.5조 원에 매겨졌고요.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소프트뱅크, 타이거 글로벌 등 기관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곤은 이더리움 레이어 2 확장 솔루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웹3 세상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번 뉴스를 공유해 주신 제임스 씨, 폴리곤의 미친 이 투자 유치, 제임스의 시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레이어 2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레이어 1이 저희가 흔히 아는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뭐 포함되겠죠. 비트코인, 솔라나 이런 것들이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이어 1에서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뭐 프루프 오브 워크라 그래서 이 정보가 진짜 이 계정 각각 블록 안에 맞는지 증명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거래 처리 이런 부분에 뭐 저희가 흔히 아는 블록체인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게 레이어 1이고요. 레이어 2는 레이어 1 코인의 이제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1처럼 본인들만의 별도의 이제 블록체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레이어 1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로 기능, 블록 생성과 합의, 거래 승인 같은 절차는 다 레이어 1에서 진행을 하고 레이어 2에서는 거래 처리만을 이제 전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2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막 생겨나는데 그 이유가 레이어 1의 가장 큰 단점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처리가 너무 좀 오래 걸린다.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그리고 전에 저희 NFT 하면서 이제 가스비라는 것도 소개했는데 이렇게 약간 데이터 처리 트래픽이 몰리다 보면 또 이제 그 데이터 처리 검증을 위한 이제 수수료가 올라가는데 가스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고, 그럼 이거를 좀 더 간편화하자, 진짜 거래 처리만을 기능으로 하는 뭐 서비스를 출시하자, 뭐 예, 별도의 레이어를 출시하자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레이어 2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2의 지금 대표적인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 기능을 수행하는 이게 지금 폴리곤이고요. 그래서 폴리곤은 주로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 처리를 수행하는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NFT가 폭발하면서 L1에 이제 많이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 L1 관련된 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L2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제 L2의 대표격인 폴리곤이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폴리곤의 투자가 점점 이제 이 블록체인 뭐 아니면 웹3 에코시스템이 점차 이제 확장되는 이제 그런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완전 제 생각인데, L1은 약간 지금 웹2 세상을 봤을 때 뭐 AWS, Azure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인 것 같고, L2는 이제 그 클라우드 위에서 제공되는 약간 SaaS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사 보면은 이 투자 금액을 가지고 다른 L2 서비스를 또 인수 합병한다고 한다니까, 뭔가 좀 이제 다시 L2에서도 교통정리가 되면서 L2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또 회사가 새로 크게 거물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그 폴리곤이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 이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보는 거, 그러니까 제임스 씨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사에서는 이 타이중앙화된 아마존 웹 서비스가 목표되는 걸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 미래.
네, 근데 네.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짧게 세 가지 볼게. 자금 유치를 프라이빗 토큰 세일을 통해서 조달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VC들, VC사들, 투자자들이 다 이 코인을 산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37명의 이번 라운드에서 37명의 투자자, 뭐 투자사가 있는데 그 명단을 모두 다 공개했어요. 그 다음에 세콰야가 주도를 했다는 점, 네, 그게 저는 일단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웹3에서 지금 세콰야가 안드레센 호에츠보다 많이 눈에 안 띄었는데, 뭐 이번 기회로 올해 웹3에 큰 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2월 10일자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미국 MLB 워싱턴 내셔널스가 글로벌 크립토 프로젝트인 테라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빠르면 2023년 시즌부터 워싱턴의 홈 구장인 내셔널스 파크에서 테라의 코인인 UST를 이용해 티켓은 물론 식음료와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지난달 권도영 테라폼 랩스 공동 설립자 겸 대표가 아직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유명 프로스포츠 구단과 후원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알려졌는데요. 이번 제휴로 내셔널스 파크홈 플레이트 뒤 최고가 좌석의 이름도 테라 클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테라의 MLB 진출이라, 제임스의 시선.
저는 그냥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웹3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지배구조라 그래야 될까? 이제 그 회사의 개념이 결국 DAO잖아요. 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지금 이 DAO와 오프라인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가 협업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AO라는 게 물론 아직 뭐 이 웹3에서도 정확하게 딱 디파인 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벌써 이렇게 오프라인에, 워싱턴 내셔널스는 어쨌든 메이저리그의 되게 유명한 야구팀 중에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제 꽤 인지도가 있는 팀인데, 이런 오프라인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와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시사점을, 저희에게 좀 주는 시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뭐 워킹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프라인 비즈니스, 다오가 오프라인 비즈니스와 적용이 돼서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오가 어느 정도 이미 좀 기존 오프라인, 아니 기존 현실 비즈니스에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좀 의미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임스 씨가 지금 말한 다오의 굉장히 큰 뉴스인 게, 이게 스포츠 메이저 스포츠 프랜차이즈와 다오의 사상 첫 거래라는 걸로 지금 기록이 될 거라고 하고요. 다오라는 이 커뮤니티에서 건 대표가 투표를 했어요. 왜냐면 다오는 투표로 이런 걸 결정하니까. 테라 커뮤니티 트러스트를 세워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큰 표차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이 저는 굉장히 되게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다오가 어떤 뭐 이런 스포츠 구단과 스폰서십 그런 기회가 오면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구나. 그런 게 되게 흥미롭고 미국 NBA 팀인 달라스 매브릭스가 티켓이랑 그 다음에 상품 같은 걸 이미 도지코인으로 도입해서 사고 팔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점도 되게 재밌어서 앞으로 스포츠와 이 크립토 관계 그 굉장히 긴밀한 그런 모습을 그런 양상을 계속 보여질 것 같아요. 예, 슈퍼볼도 슈퍼볼이란다 그 NBA 지금 경기장 내 이름들도 지금 막 그 FTX 크립토 막 이런 이름으로 다 도배되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되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막 든 생각인데 지금 어쨌든 NFT의 가장 큰 축이 이제 컨텐츠라고 봐서 지금 또 이제 저희가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NFT 기반의 이제 크립토 게임이 또 많이 투자가 되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컨텐츠의 또 다른 매우 큰 축이 또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크립토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큰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여기도 다오를 적용해서 예전에 시즌권 티켓 홀더자가 라커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처럼 뭐 그런 기회를 준 듯이 이 워싱턴 내셔널에서 테라의 뭐 코인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선수 뭐 연습할 때 선수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공하면서 또 본인들만의 나름의 또 소규모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협업을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2월 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입니다. 지난 8일 미국 법무부가 6년 전 해킹으로 얻은 5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세탁하려고 한 혐의로 미국인 부부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 부부는 2016년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서 해킹으로 훔친 11만 9,754개 비트코인을 세탁하려다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훔친 비트코인이 당시 849억 원어치였으나 현재는 가격이 올라 약 5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압류인데요. 해킹 이후에 이 부인은 틱톡 등을 통해 래퍼 또는 기업가 등으로 신분을 속이며 그 자신이 외부 자금 연고 없이 수십억 달러 사업을 구축했다고 자랑하기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혼 부부인 제임스 씨는 이 부부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저씨의 시선. 아재의 시선.
뭐 신혼 부부의 시선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제임스의 시선 그런 시선.
아, 이거는 저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이제 트위터에서 읽었던 되게 재밌는 관점에서 고민을 드리자면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분이 이제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장기 홀딩하는 투자자다. 이제 그렇게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고 재밌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이제 뭐 미국 정부가 이거를 이제 압류를 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막 단순히 단기적으로 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보유를 할 것 같아서 이제 미국 정부도 뭐 의도했던 안 했든 이제 이 크립토 커뮤니티에 매우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흔히 이제 크립토 은어로 이제 비트코인 사고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 허들러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이제 호드라는 이제 동반자가 되었다. 네, 이제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전에 어느 그 거래소 옛날에 거래소 그 해킹 당해서
마운트 컥스. 마운트 컥스.
맞아.
FBI가.
네, 거기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판 다시 대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 건 너무 커서 좀 바로 팔진 못하지 않을까요?
이번 거는 거래소는 잘못한 게 없으니 거래소에 돌려주지 않을까요? 거래소는 없어졌나요? 모르겠네. 네, 아무튼 이분의 그 틱톡을 한번 보면 좀 과간이어서 예, 그 본인이 래퍼라고 막 자랑질하는 그런 그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분의 그 래핑하는 실력 그리고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으면 저희 뉴스레터에 저희 스탠시법 뉴스레터에 오셔서 제가 링크로 모두 걸어놓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인 크립토 게임. 제임스 씨가 이번 주 골라온 크립토 게임 스타트업은 어디인지 소개해 주시고 본인 생각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크립토 게임의 가장 대표 성공적인 케이스인 엑시 인피니티를 소개하고자 네. 하고요. 엑시 인피니티의 뭐 게임 구조라든지 뭐 거기 안에 이제 경제 구조가 또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엑시 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찾으면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하진 않고요.
게임이 좀 그
게임은 뭐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엑시라는 캐릭터가 있고 턴 게임이라고 하시면 돼요. 뭐 제 엑시가 예를 들면 세 마리가 있는데 그럼 상대방 엑시랑 3대 3으로 싸우는 거고 이게 컨트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각 엑시마다 특성이 있어요. 뭐 어떤 뭐 물에 강한 특성이, 그러니까 뭐 서로 캐릭터 간에 또 상성이 있고 공격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거에 맞게 A 엑시가 뭐 B 엑시를 공격하면 뭐 플러스 뭐 10% 상성이 좋다고 하면은 플러스 10%의 공격이 더 가해지고 데미지가 가해지고 이제 그런 형태로 3대 3을 계속 싸우다가 이기는 이제 사람이 SLP라는 이제 코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인은 그게 이제 이더리움으로도 이제 교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흔히 뭐 이게 플레이투원이라고 하는 게 이 SLP를 모아서 실제로 이더리움 바꾼다면 이더리움으로 또 피아트 머니로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또 뭐 필리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해서 XLP를 많이 모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플레이투원이다라고 하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엑시 캐릭터 자체가 또 NFT다 보니까 엑시 캐릭터도 실제로 되게 유명한 게 뭐 핸섬 밥이라는 엑시 캐릭터가 있대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매우 옛날 수치긴 한데 2020년 10월이 마지막 거래이긴 한데 오픈시에 보면 이제 200이더리움 지금 한 7억? 7, 8억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가격으로 거래가 된 기록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엑시도 예전에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연동이 되다가 지금은 자체 또 이제 블록체인 론인이라는 걸 개발해서 론인에서 지금 연동해서 구동되고 있고 지금은 단순히 게임을 뛰어넘어서 뭐냐면 자체 블록체인까지 개발을 했다 보니까 자체 또 NFT 마켓플레이스까지 또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엑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코인으로 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시가 또 이제 디파이 스테이킹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엑시를 보유해서 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뭐 일주일인가? 한 1년에 25%로 해서 그래서 엑시 코인을 또 받는 이제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서 계속 이제 단순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이낸스까지 진화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서. 근데 조금 이제 저는 이게 코파운더 한 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관점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코파운더 중에 이제 한국계
코파운더가 몇 명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조사를 안 해봤고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여섯 명 중에 지금 한 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한 분이 이제 지호라는 분인데
지호요?
네. 지호.
한국 이름인가요? 지호.
네. 한국계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이제 아버지가 미국인이시고 뉴욕인가? 이제 동부에서 계속 자라셨고 이분은 실제 처음부터 이 엑시라는 게임을 만든 분은 아니고
그래요?
아주 초창기 이제 게이머였다가 본인이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되면서 자기가 막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이 커뮤니티, 이제 디스코드 안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코파운더가 된 격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디스코드가 한 그룹당 인원이 뭐 80만 명인가로 제한돼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본인이 처음에 이제 이 엑시 인피니티 디스코드 커뮤니티 들어갔을 때 한 5명인가 10명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했던 초기 멤버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됐냐고 했을 때 이제
잠깐만 악시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2018년에 엑시를 만든 엑시의 회사가 창업을 했으니까 스카이 말비스라는 회사가 언제 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그럼 3년, 3, 4년 그렇네요. 됐겠죠.
네.
이분은 이제 그냥 뭐 본인이 약간 얘기한 게 한국인 백그라운드다 보니까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했다. 자기 사촌들이 워낙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은 다 이제 본인한테 소개를 해줬고 실제로 그래서 본인이 해보고 재밌으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야 이 게임 해봐하면서 막 소개를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게임계에서 트렌드 세팅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뭐 주로 당연히 이제 블리자드 많은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디아블로,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같은 게임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엑시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코파운더까지 됐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조금 재밌었던 게, 흔히 뭐 저희도 전에 뭐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크립토 게임이 뭐 플레이 투 언이어서 사람들에게 금전적 수익을 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 이제 금전적인 수익을 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게임은 결국 재밌어야 된다, 펀 해야 된다, 펀이 이제 엄청 키워드다. 근데 지금 나온 크립토 게임의 특히 플레이 투 언의 게임들은 전통적인 게임의 관념에 있어서 뭐 당연히 디아블로나 뭐 스타크래프트나 와우 대비는 재미는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게이머들이 많은 이제 비판을 가했고, 뭐 저 또한 지난번 에피소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얘기를 하는 게 펀은 우리들한테 부차적인 이 가치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들이 얼마나 리워딩한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디아블로나 와우도 레벨 99 찍으면은 더 이상 그 게임 자체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요소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계속 와우나 디아블로 하냐라고 하면은 그 게임 안에서는 이제 뭐 본인이 또 나름대로의 또 친구들도 사귀고 어떤 커뮤니티 뭐 길드라든지 이런 데 속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클랜, 네. 린지도 뭐 그런 거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태계 뭐 커뮤니티 안에서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인정을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제 그 온라인의 게임의 경험이 되게 리워딩 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현실 세계랑 비슷한 그런 걸 말하는.
네네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지. 단순히 뭐 재밌게 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아니다 해서 본인들도 항상 이 리워딩한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더 제고할 수 있는지 이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모든 웹3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래서 커뮤니티 빌딩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커뮤니티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리워딩한 익스피리언스는 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또 그렇게 하는 관점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이제 흥미로웠다고 흥미로웠습니다.
이분이 그 한국 그 사촌 분들이랑 게임을 했을 때 항상 게임을 못해서 져서. 그래서 게임으로서의 그 재미는 못 찾고 그냥 그 게임 외적인 그런 소셜적인 거에 되게 재미가 더 거기서 더 찾아서 지금 그런 생각이 나지 않나. 막상 게임을 하니까 자기가 못 하는 거죠. 한국 사촌분들이 훨씬 잘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게임 자체는 못 하겠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뭐 게임 내에서 같이 그냥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에 더 그래서 디스코드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나. 네, 그런 교류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랑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결국 되게 잘 풀렸네요, 인생.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뭐 스타크래프트도 뭐 했다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분명 이제 학교 와가지고 이런 게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약간 게임계 리더격 역할을 했으면은 게임을 뭐 못했을
거예요. 게임을 잘했으면 게이머가 됐겠죠.
근데 본인도 원래 게이머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게임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같진 않고.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온라인에 있는 저희의 그 아이덴티티랑 오프라인 아이덴티티랑 항상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리니지에서는 막 엄청 대단한 성주고, 한때 뭐 되게 유명했던 게 리니지 엄청난 큰 성의 성주가 뭐 초등학생이었다 뭐 이런 게 중학생인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은 실제 현실에서는 약간 좀 뭐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게 점점 지금 뭐 메타버스 웹3 이런 세상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의 아이덴티티가 충분히 이제 오프라인의 아이덴티티와 약간 동등해지는, 아니면 훨씬 더 뭐 온라인 아이덴티티가 더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게 엑시 인피니트 를 통해서 좀 보여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또 추가로 지호 이분이 얘기했던 게 말 그대로 온라인은 되게 평등한 세상이다. 이 엑시인피니티 게임 할 때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어떤 분들은 엄청 부자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엄청 가난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게임을 하면서는 이제 그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매우 뭐 평등한 세팅에서 서로 이제 교류하고 하나의 또 커뮤니티를,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하나 같은 커뮤니티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소속되면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큰 뭐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 또 그렇게도 얘기해서 이 부분은 뭐 물론 그 전에 리니지나 뭐 와우와도 뭐 되게 비슷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 아,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게임을 하게 되면서 이 SLP라는 코인이 생기고 이게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용되는 화폐로도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트리클다운 이펙트, 저 위에서 이렇게 또 낙수효과가 어떻게 보면 웍시에서는 잘 구현이 된다. 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수효과라는 게 실제 경제학에서는 되게 측정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약간 가설에 좀 그치는 경우도 많은데 엑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돈 많은 분이 와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겠지만 졌을 때 그분의 돈이 SLP가 이제 그 상대방한테 가는데 상대방 그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뭐 경제적으로 덜 부유하다고 했을 때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 낙수효과의 효과를 혜택을 입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이루어진다고 본다. 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백업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 게임이 굉장히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게 뭐 그런 차원에서 봐도 되겠네요. 개발 도상국이다 보니까 필리핀이 아직.
네.
이 엑시인피니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현실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뭐 높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진짜 노동을 안 하고 그냥 엑시 인피니를 통해서 이 SLP를 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이익이 높다고 해서.
네. 아, 그리고 뭐 실제로 이거 뭐 이 엑시 인피니티의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즘에 엑시 이 세 개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해요. 게임을 하려면. 근데 엑시 세 개 뭐 요즘에 워낙 엑시가 이게 많으면서 엑시 코인 자체도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에 하면 2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엑시 3개를 사려면 60만 원이 필요한 예를 들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개도국 입장에서는 60만 원의 게임에 당장 초기 투자 비용으로 하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학생 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미 엑시를 뭐 오랫동안 해서 엑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의 계정을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정으로 이제 접속 가능한 기능만 주는 거고 그래서 저 대신 이제 엑시를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다른 분이 제 밑에 있는 장학생이 이 저의 계정을 통해서 플레이를 해서 예를 들면 뭐 100XLP를 벌었다라고 하면 그걸 뭐 6대 4로 이제 나눈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제 계정을 통해서 플레이를 해가지고 엑시 3개 정도에 살 수 있는 돈이 모이면 이제 본인이 또 계정을 파가지고 엑시 3개를 사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좀 비판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약간 완전 그 다단계 아니냐. 결국에는 선진국에 돈 많은 플레이어들이 와가지고 초반에 선점해가지고 개도국 분들을 또 이렇게 나름 가지치기 해가지고 다단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고요.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돈 많은 선진국 사람들이 이 엑시 인피니트 게임을 그만두면은 밑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런 다른 플레이어분들이 또 이제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선도
약간 있습니다. 디지털 식민주의 이론인가요? 이거.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그러기엔 아직 뭐 계속 인기가 많고 계속 또 서비스도 확장을 하고 있는 게임은 분명한 거여가지고 또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제가 알기로는 본사가 베트남에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제는 그 게임 한다 그러면 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런 세상인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할 크립토 게임은요. 크립토 게임의 아버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대중적으로는 이 게임이 크립토 게임 원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 키티스. 크립토 키티스라는 게임인데요. 아마 그 한 3년, 4년 전에 그 디지털 고양이 이미지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녀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게임을 잠깐 간단히 소개하자면 고양이를 사고 팔고 교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만의 그런 각자 특징이 있는데 그 유전자 특징들이 다 있어. 12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교배를 시켜서 이제 새로운 그런 자식 고양이를 낳으면서 고양이의 고유의 그 특징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되게 레어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고양이는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특징 중에 되게 레어한 게 무엇인지 다 나타나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게임인데 이게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귀엽거든요, 애들이.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게임이 단순하지만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창업자 이야기를 들으면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창업자분은 이 게임을 만든 이유가 일단 사람들이 블록체인, 뭐 탈중화 아무리 이걸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새로운 플랫폼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크립토 키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뭘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냐 본인은 탈중화에 대한 관심이 2014년부터 있었대요 그때 그 창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 4개 그 회사를 차렸는데 4개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크립토 키티거든요. 예. 그래서 크립토 키티를 통해서 탈중화를 좀 더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고양이마다 그 고유의 특징들이 코딩으로 다 돼 있어요. 네. 그 코딩은 다른 고양이와 교배됐을 때 그 코딩이 고양이의 유전자인 것처럼 DNA인 것처럼 조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새끼 고양이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고양이의 코딩과 이런 게 다 다르다는 점. 네, 다 각자 특징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그 고양이의 그 DNA들이 고양이의 그 코딩들이 모두 블록체인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크립토 키티 회사 자체도 그 변형하기가 불가능해요. 마치 우리가 그 타고난 DNA가 있잖아요. 뭐 DNA를 고칠 순 없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 뭐 크리스퍼 기술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크립토 키티스가 탈중화,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이런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물론 일반 사람들은 그 뒤에 무슨 이런 블록체인이 어떻게 되고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해서 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블록체인의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원히 예, 그냥 이 세상에 그 고양이가 존재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거를 NFT화 해서 누구나 그거를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블록체인, 뭐 탈중화, NFT를 가르쳐주고 싶었대요. 예, 그래야 사람들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크립토 키티는 2017년에 정식 출시되면서 출시되는 그 날에 완전 대박이 나서 당시 이더리움 그 가스피가 엄청 올라가고 느려졌다고 해요. 그때 이더리움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아, 이 단순히 이 게임 하나로 이 전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렇게 슬로우다운 시키고 가스피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냐. 결국 이 크립토 키티가 대박이 나서 이 사람이 그 NBA랑 계약을 맺어요. 탑샷이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탑샷이 이제 완전 떠갔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확 커지거든요. 그래서 총 이 회사는 크립토 키티 시작으로 지금까지 7,300억 원을 유치를 했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회사 가치가 9조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양이들 교배하고 팔고 사고 팔고 시작하는 그 게임으로 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저는 흥미로웠고 이 사람의 철학을 잠깐 보면은 인간이 화폐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뭐로 사람들이 거래를 했냐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돌을 집어갖고 이 돌을 사람들이 앞으로 거래하겠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신뢰를 부여하는 거죠. 이 돌에. 우리 이 돌로 뭐 쌀 뭐 한 가마 뭐 이 돌로 뭐 옥수수 한 바구니. NFT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 뭐 가상화폐도 보면 저 말도 안 되는 가격 저 왜 저런 사람들이 투자하지? 크립토 키티스 고양이 중에 그 1억 원 넘게 팔린 고양이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정말 그 원시 시대로 생각하면은 그때도 지금 같은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거를 왜 길바닥에서 주운 걸로 사람들이 저런 걸로 막 화폐로 교환하지? 그때의 그 개념이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야. 예. 저는 그 점이 되게 저는 인사이트가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단순히 돈에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것에 더 애착을 둔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수집품들, 예. 그런 거는 그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내가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 추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 수집을 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터넷이 오고 나서는 초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굿즈들이 이제 레어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내 감정적인 애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점. 드디어. 네,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블록체인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열정적인 것들, 우리의 패션,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음악, 아트, 예술품, 예. 이런 거에 디지털 세상에서도 가치로서 매겨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고양이들도, 예, 인터넷에서, 아, 이 점을 까먹었는데, 고양이로 왜 했냐, 왜 고양이로 시작했냐라고 물었는데, 고양이가 인터넷에서 그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고 사랑스러운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고양이로 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지금의 그런 그 회사 이름이 Dapper Labs인데, 그 Dapper Labs를 이렇게 키운 것이 되게 저는 주목할 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는 자기 그분 딸이랑 그 크립토 키티스를 이렇게 놀이 삼아 고양이를 막 사서 막 교배하고 막 새끼 고양이 낳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예, 그런 약간 레고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딧 공동 창업자 중 한 분인 알렉시스 오헨니언 씨가 776라는 벤처 회사를 차렸는데, 그분이 요즘에 크립토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심지어 그 NFT 막 아티스트 분들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막 익명으로 된 사람들한테도 투자한다고 그래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팟캐스트 나와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게이머들, 사람들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않는, 자기의 그런 참여가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 게임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시대가 올 것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냥 수동적인 패시브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앞으로는 액티브해지고 참여하는, 보상이 가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게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서, 지금 크립토 키티스랑 엑스 인피니티가 70년대 막 핑퐁 그런 게임이 나왔었잖아. 블록체인의 게임이 지금 딱 그런 수준의 아니면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 게임 세상이 그 3, 40년 동안 어떻게 발전될지 되게 흥미롭고 기대해 볼 만한 테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ere we go! 네, 제임스 씨는 혹시 크립토 키티 들어보셨나요?
네, 이름만 들어봤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고양이 관가요, 강아지 관가요? 네.
저는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강아지. 네. 네. 이 크립토 키티 본 적은 있나요, 혹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올해 한번 크립토 퍼피스를 제임스 씨, 크립토 퍼피스 제임스 씨랑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강아지들 사고 팔고 교배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크립토 게임 한국에서, 네, 론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네요. 네.
네.
아, 참고로 이 크립토 키트는 재밌는 게 저작권을 안 주는데, 저작권이 없는, 일단 그 크립토 키티를 산 사람한테 저작권을 부여하진 않지만, 예, 10만 불까지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자기네랑 연락을 통해서 그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티셔츠를 만들거나 머그컵을 만들거나 뭐 스티커를 만들거나 이거 가능하다고 해요. 10만 불까지만. 예. 네, 이번 주 제임스 씨와 크립토 게임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엑시 인피니티, 크립토 키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게임을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엑시인피니트는 좀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최소한 100만 원인가. 그래서 뭐 크립토 키티 정도라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갖고. 네. 그다음 제가 해보고 저랑 뭐 같이 교배하고 싶은 분들 한번 네, 이메일을 줘서 제 고양이하고 교배를 통해서 한번 또 새끼 고양이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저희 그 웹 3부로 팟캐스트 방송 주제는 제가 정하는 기회인데요. 저는 JMC 저희가 이걸 계속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된 그분 이야기. 예. 사토시. 예.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네, 다음 주 비트코인을 한번 그 다뤄보면 어떨까요?
아, 이것도 좋네요.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또 JMC는 그 책도 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책도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네, 비트코인 관련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괜찮은가요, 제임씨?
아, 예,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제임씨 잘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뭐 지금 보니까 내일 뭐 한 6만 명 찍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유튜브엔 3프로 TV가 있다면 팟캐스트 세상엔 웹 3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김영준이었고요.
JMC였습니다.
와그미!
와그미!